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권위 아래 살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대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왕들을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이후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열 번째 왕인 우시아까지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되었다라는 것은 선왕이 수명이 다해서 죽고 또 그 다음 왕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수명이 다해서 죽고 난 뒤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이 치셔서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의 길을 따르면서 외삼촌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 의해서 중입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 왕이 된 아달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호야다에 의해 세움받은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를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도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다가 라기스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왕위를 물려주고 또 이어받은 사람이 저희들이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하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들면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이렇게 몇 번이나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더 나쁜 사람들이고 남유다는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죠. 역대하 2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말합니다. 이 약속 하나 때문에 등불을 주시겠다,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겠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반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조가 허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 허물어져야 할 것이 허물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가진 능력이 없으면 불안하다라고 말하면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허물어져야 할 것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을 때 내 힘과 내 능력 믿으면서 약속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때 나라도 개인의 삶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반역자의 무리들에 의해서 아마샤가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여러분 7세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16세는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준비된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반역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떠밀려서 왕위에 올랐으니 나라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자신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그렇게 왕위에 오른 이 우시야가 통치했던 기간 동안 남유다가 나라 안팎으로 굉장한 번영과 강성함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으로는 2절을 보시면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이 아라비아 반도 옆에 있는 이 아카바만, 홍해가 있는 이 아카바만에 도시들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해상 도시들을 통한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이 땅을 다시 차지한 적이 없는데 우시야 시절에 그 아카바만에 있는 뭐 엘랏이라고도 하는 이 엘롯을 정복하고 해상으로서의 확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남유다의 어떤 남소쪽 나라인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의 여러 성들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성을 쌓아서 이번에는 지중해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시면 남유다의 남쪽에 위치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이 마온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암몬 사람들이 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쳐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강성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뒤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우시아 시대에 국력이 확장되면서 이 주변의 나라가 이 암몬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9절을 보시면 아버지 아마샤때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문과 망대를 세워 예루살렘을 수도의 방비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도 새롭게 정비해요. 11절에서 총사령관 하냐냐 밑에 서기관과 병령장 이 두 사람을 두고 또 그 밑에 2,600명의 어떤 지휘관을 두고 또 그 밑에 30만 7,500명의 이 군대 조직을 새롭게 편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주고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는 이런 어떤 투석기 같은 무기를 고안하게 해요. 아버지 아마샤 때에 비해서 이 군사의 수도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군대의 질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국방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군사력의 증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때 경제도 부활합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가축을 많이 길러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요. 그러니까 농업과 그리고 목축업의 큰 부흥이 이 우시아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우시아가 왕위에 올랐음에도 이렇게나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15절 끝에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이 우시아의 시대는 참 강했고 그리고 그의 명성이 이방 나라에 전해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개인적인 지혜 때문이거나 또 그의 외교술이 뛰어났거나 아니면 주변 국가들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보시면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7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15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 이 기이한 도우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시아가 이렇게 강하게 된 것 그리고 그의 명성이 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우시아의 강함과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진 까닭은 우시아가 그렇게 하고자 길을 쓰고 애를 써서 쥔 어떤 강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덤으로 그에게 강성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강성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귀한 복이고 그것이 진짜 강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해요. 우시아 옆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 우시아가 그 스가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가 단순히 묵시를 밝히 아는 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스가랴가 말씀을 잘 깨닫고 밝히 드러난 말씀이 우시아에게 선포되고 우시아는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시아를 이길 때 그는 강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시아의 뜻을 꺾고 우시아가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는 강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아를 이길 때 우시아는 강할 수 있었고 우시아가 하나님께 대해서 약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시아가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버지는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유다 온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굳이 온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이 왕위에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그때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내 실력, 내 경험, 내 권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요.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그를 강성하게 하셨고 그 강성함으로 인해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강성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통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길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길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께 한없이 약해질 때, 그때 우리가 강한 자이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가지신 강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아가 그로 인해 강성함과 큰 성공을 누렸던 우시아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의 강성함이 교만의 이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는데 되레 그 복이 우시아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경우에서도 저희들이 보았듯이 진짜 인생의 위험은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될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슬슬 잘 풀릴 때라는 것이 거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복이 성공이 내가 애써 쟁취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복이었는데 그 복을 가지고 살면서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 그 복을 잘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해요. 그런데 민수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해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그러니까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분향하려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분향하는 일은 왕이라도 할 수 없고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사랴가 우시아를 말린 것은 어쩌면 우시아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이 아사랴가 살려준 겁니다. 외인은 접근하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대제사장 아사랴가 깜짝 놀라서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왕이 죽을 수도 있는 이 큰 죄악에서 이 왕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19절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향로를 잡고 분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냅니다. 자신을 사실 살려주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아사랴의 말에 안중에도 없고 되려 화를 내요. 여러분, 우시아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한때 그는 스가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강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강성함을 누리다 보니 자신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 자기 때문인 것을 자기 때문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왕인데 이걸 못해 하면서 분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제사장을 무시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대단하다 생각했던 거죠. 힘 없고 권력 없고 명예 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으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존재들이고 그 권위에 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통제되면서 겸손히 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시아가 제사장 무시해요. 속된 말로 네가 뭔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성전에서 쫓겨나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것이 뭐냐면 이때의 나병이 저희들이 말하는 어떤 한센병, 뭐 문둥병이거나 또는 이 악성 피부병이었을 건데, 여러분 레위기 1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저 앞에 넘기셔서 레위기 1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 10절 레위기 16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며, 사람이 나병이 들면 누가 나병 들었다라고 진단한다고요? 제사장이 진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 나병이 걸렸을 때 누가 나병 걸렸다라고 말한다고요?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을 때 누가 나병이 나았다라고 말한다고요? 제사장이. 그러니 우시아의 나병을 누가 진단했겠습니까? 그가 무시한 제사장 아사랴가 했을 겁니다. 우시아가 나았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그렇게 무시한 아사랴에게로 찾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얕보고 제사장의 권위를 넘으려고 또 선을 넘으려던 이 우시아에게 하나님은 평생토록 그가 나병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완치받는 모든 판결권을 가진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살도록 그를 징계하십니다. 권위를 무시했는데 결국은 그 권위 아래에서 평생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이 든 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참 세밀하셨는지, 다른 많은 어떤 질병도 있을 것이고 다른 많은 어떤 징계도 있을 것인데 굳이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나병을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주심으로써 이 우시아를 징계하신 것이죠.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형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심에서 벗어난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잘 굴복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